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좌우할 인공지능, AI 등의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빠르게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이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29일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에 보낸 EU를 위한 경쟁력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앞으로 5년 동안 유럽의 경제적 역동성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그리고 공급망 관련 과도한 의존 저감과 보안 강화 등 3대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천 계획의 첫 번째 항목인 혁신 격차 해소에 관해서는 젊은 혁신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집행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AI 기가팩토리와 어플라이 AI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적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소재, 양자 기술, 바이오테크, 로봇, 우주 기술 관련해 액션 플랜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탈탄소화 항목에서는 청정 산업 협정을 통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포함한 유럽을 매력적인 제조업의 거점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집행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정 에너지 전환 과정과 관련해 철강, 금속, 화학 산업과 맞춤형 조치를 진행해서 유럽 제조업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공급망 관련 의존 저감 항목에서는 유럽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려면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공공 조달 사업을 개혁해서 주요 기술과 산업군에서 유럽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 관해 EU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따라잡고 있다고 이번 문건에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유럽은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 생산성 증가에서 뒤처져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을 갖고 있고 자본, 저축, 단일시장, 독특한 사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장애물과 구조적 약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면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경쟁력 나침반 문건은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 2기 행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을 집대성한 내용입니다. 미군이 이스라엘에 있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약 90기와 관련 장비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이 악시오스와 CNN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CNN은 28일자 보도에서 이스라엘은 30년 넘게 패트리엇 시스템을 운용하다가 지난해 4월에 퇴역시켰다고 설명하면서 이 퇴역한 미사일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이전 논의가 작년 여름부터 진행됐다는 당국자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해당 패트리어 시스템은 미군이 이스라엘로부터 인수해서 폴란드로 보냈다가 우크라이나로 다시 보내는 중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 미 공군의 C-17 수송기가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에 폴란드 동부의 르제슈프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운영 중인 패트리엇 포대에서 사용이 가능한 미사일 약 90기가 옮겨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레이더를 비롯한 추가 장비는 미국 동으로 이동해서 정비를 거친 뒤에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해외 대사관들이 시위대에 습격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부도시 고마를 점령한 투치족 반군 M23 세력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위대는 28일 수도 킨샤샤에 있는 미국 프랑스 대사관 등을 공격한 것으로 28일 보도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여부에 관해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여부에 달렸다고 28일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대응 태세를 무한히 강화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영하 8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위 NSC 대변인은 28일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강인함과 외교력을 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최초의 지도자급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점 등을 근거로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휴스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란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일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북한 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면서도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린 잘 지냈고 그가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엄청난 콘도 역량과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어 2019년 각각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동맹국과 전진 배치된 미군의 미사일 방어 강화를 지시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을 미국에 즉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검토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가 미사일 방어 기술의 개발 및 능력, 작전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식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진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의 영토,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국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 확대를 가속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여부 등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탄도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및 기타 첨단 공대공 공격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초음속을 포함한 차세대 전략무기의 위협이 줄기는커녕 동급 및 동급에 가까운 불량한 적국들의 차세대 발사체계 개발로 위협이 더 심화하고 복잡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위해 미국의 정책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고 유지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공동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 서명으로 피트 엑세스 국방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설계와 능력기반 요건, 이행 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우주기반 센서 시스템의 배치 가속화, 미사일 발사전이나 미사일이 발사되는 초기 단계인 부스트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주기반 시스템 개발 및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보호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첨단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즉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Our new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who's going to be great, by the way. He's what we need. To immediately begin the construction of a state-of-the-art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which will be able to protect American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서도 아이언돔의 격추율이 높다면서 미국형 아이언돔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에 확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방어 체계로 로켓포 등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대응 태세를 무한히 강화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 호응하지 않고 분명한 협상 조건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용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 지도를 진행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 계획, 2025년도 핵무기 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현재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의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 군사적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적수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화 신호에 당분간 응하지 않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내세워 협상 조건을 압박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주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핵능력을 고도화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답이지만 압박형 화답이다. 따라서 하노이와 같은 애매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확실한 조건이 제시가 되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지거든요.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에 현지 지도한 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이번 현지 지도 장소는 작년 9월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로 공개한 핵물질 농축시설과 유사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 구역에 위치한 강선으로 추정된 바 있지만 이번 시설은 벽면이나 지붕이 더 낡았고 조명색도 달라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지난해 9월의 경우 자체 원심 분리기 제작과 대량 생산 등 기술적 진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이 어떤 기술적 진전을 보여준다는 측면보다는 향후에 핵물질을 계속적으로 증산을 해서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핵무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있다 또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여지고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결국 핵무기를 통한 안전보장 의지, 핵무기의 증산, 대응태세 강화 등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되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입했다는 걸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입장이 대북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점 등을 근거로 일각에서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백악관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 정상회담에서 목표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특정한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랑 혼용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아주 명백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확인됐다라는 것은 그간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감민감하고 있었을 텐데 확인을 했다라고 보겠죠.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국제 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의 부분적인 핵 동결을 고리로 한 스몰 딜을 시도했다며 백악관 측의 이번 발언이 그런 접근법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미북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 앞으로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미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미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좀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심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지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미북 협상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강대강의 태도로 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절제된 수준에서 나온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일단 2월 말 시작하는 미한 연합훈련 양상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추진을 하되 수준이 조정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이 이제 한반도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수위가 조절된 방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새로운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각에선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 카드를 조기에 쓸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을 초래할 수 있어 북한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한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떤 사안들보다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설날인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41회 망향 경모제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어느덧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은 83세가 됐고 매년 3천여 분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광복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필리핀에서 미군 관련 시설 등을 정찰한 중국인이 연이어 체포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를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외교의 초점을 미국 국민의 안전에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관련 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잇따른 정탐 활동에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중국인 간첩의 필리핀과 한국의 미군 관련 시설 정탐 사건에 대한 최근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미국인과 제복을 입은 용감한 미 장병의 안전과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급했듯이 우리의 임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인을 더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으로 명확하게 정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래 국무부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힘, 번영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일 군기지 등을 정찰해온 중국인 간첩 덩 위안칭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덩 위안칭은 필리핀 군사기지와 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를 정찰, 관련 자료를 중국 정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방문한 곳 중에는 필리핀이 미군에 개방한 시설도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한국에선 중국인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무인기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언론 등은 이들 중국인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 내 다른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인이 해외 미군 시설 등을 상대로 정찰 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려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 등을 상대로 정찰 활동을 벌이다 체포되는 중국인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령 괌에 중국 국적자 7명이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됐는데 일각에선 이들이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신형 레이더 성능 시험을 정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또 최근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미국 재무부를 해킹해 일부 문서에 접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행동이 영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의 릭스코 상원의원은 중국인의 미국 항공모함 촬영 사건과 관련한 비호의의 질의에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서방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나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자국 해커의 재무부 공격 의혹과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허위 정보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통신망과 군사기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상무위원회 소속의 데피셔 공화당 의원이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27일 발의했습니다. 외국 적대 세력 통신 투명성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민주당의 제키 로젠과 벤 레이 루안 의원, 공화당의 존 쿠닌 의원이 초당적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선 공화당의 토마스 킹과 로비트판 의원, 민주당의 캐시 캐스터와 로칸나 의원이 동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피셔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라이선스 등의 허가를 내준 기업 중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국과 연계된 기업 공개 의무는 없어 이들 나라의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이 여전히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코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의 적들이 기술과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과 불법적인 접근을 모두 악용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라며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원에선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들이 미 군사시설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테드 크루즈, 릭스카, 테드 버드 의원을 포함한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 23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적대국들이 군사시설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정보 수집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스카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미국 국민과 군사 기지를 스파이 활동과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같은 국가 행위자들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미국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의회에선 적성국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안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단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적대 세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로 발의됐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28일 VOA에 이번 법안들이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미국 통신 시스템의 경우 중국의 해킹 사례가 있지만 북한도 이와 유사한 해킹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re broader than just China. I think they're intended to cover a variety of countries.
특히 신분을 도용한 북한 해커들이 미국 컴퓨터 보안 회사 직원으로 고용돼 미국 기업 내부로 침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미 군사기지 인근에 설립된 기업에 들어가 해당 기업의 역량을 감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통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도 미리 대응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최근 마쳤다고 미 법원에 확인했습니다. 라자루스가 불법으로 탈취한 자금에 대한 미 국고 환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자루스가 탈취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고문이 최근 미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북한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과 테더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28일 제출한 문건에서 비트코인 약 15BTC에 대한 소유권 공고 개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미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고문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인물은 공고문 개시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몰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문에 라자루스 그룹 등의 청구서 제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 두 건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자금은 지난 2023년 라자루스 그룹이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stake.com에서 탈취한 4,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과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대리빗을 해킹해 탈취한 2,800만 달러 중 일부입니다. 이날 검찰은 이 중 미화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공고문 게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자산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몰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산은 큰 어려움 없이 미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북한 자산을 압류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5개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미 검찰은 불법으로 석탄을 운반하다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초 줄어든 89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북한의 핵무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심연지 기자입니다.
미국 핵과학자 회보 BAS는 28일 올해 지구 종말 시계를 지난해보다 1초 줄어든 자정 89초 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AS의 대니얼 홀츠 회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연례 지구종말 시계 발표 행사에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생존적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세계는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세계는 이미 벼랑 끝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져 있는 상황에서 자정을 향한 어떤 움직임도 극도의 위험과 명백한 경고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setting the clock closer to midnight, we send a stark signal. Because the world is already perilously close to the precipice, any move towards midnight should be taken as an indication.
홀츠 회장은 시계는 세계적인 재앙에 그 어느 때보다 근접한 시점인 자정 89초 전으로 앞당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BAS는 2023년 지구 종말 시계를 3년 만에 10초 앞당긴 이후 다시 2년 만에 시계를 1초 앞당긴 것입니다. 1945년 창설된 BAS는 지구 종말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지난 1947년부터 매년 핵 위협과 기후 변화, 생물학적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구 종말까지 남은 상징적인 시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홀츠 회장은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적인 핵 위험의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러한 갈등은 성급한 결정이나 사고 또는 오판으로 인해 언제든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이란 등 주변 국가들에 의한 광범위한 적대 행위가 또 다른 주요 불안정 요소로 꼽혔습니다. BAS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BAS는 북한은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관한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3년 10월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원자로는 북한의 100에서 150개의 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강력한 삼중수소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4년에 두 번째 우라늄 농축공장도 공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중국의 핵 위협도 지구 종말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BAS는 성명에서 중국은 핵무기고를 약 600개로 늘렸다면서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미사일의 소수의 탄두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AS는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9월 11,700km 떨어진 남태평양 지역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DF-31AG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유엔 제재 선박이 또다시 중국 해역에 나타났습니다. 과거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날랐던 선박인데요. 국제사회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 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제재 선박은 을지봉 6호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을지봉 6호는 현지 시각 26일 새벽 3시 30분경 중국 산둥반도 스다오항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잠깐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송한 혐의 등으로 을지봉 6호 등 북한 선박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을지봉 6호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이날은 북한 남포에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을지봉 6호는 지난 2017년 북한에서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이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둔갑, 제3국 선박에 실려 한국에 반입돼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이후 을지봉 6호는 사실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날 중국 해역에 돌연 출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을지봉 6호와 함께 러시아로 북한산 석탄을 옮겼던 릉라 2호도 최근 중국 근해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VOA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릉라 2호가 지난 20일 중국 다렌 인근 해역에서 서쪽, 즉 중국 보하이만 해역으로 향하던 중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릉라 2호는 이달 초엔 보하이만을 등진 채 북한 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날은 반대로 중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을지봉 6호와 마찬가지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릉라 2호도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이들 선박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달 초 릉라 2호의 중국 운행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해당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1년여 만에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순항 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짧은 데다가 북한이 수중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is indicates that it's still a relatively early technology. Given the relatively short flight time and the fact that it's supposed to be an underwater launch.
이어 이는 잠수함이 잠수한 상태에서 실제로 발사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직 비교적 미성숙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 2시간 5분 11초간 1,500km의 비행 구간을 타원과 팔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 무기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개량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러 간 잠재적 기술 협력이 우려된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러시아 기술의 특징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행거리와 시간만을 밝히고 사진 몇 장을 공개했을 뿐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순항미사일 비행 시험에서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새로운 것인지 개량형인지 알 수 없다며 순항미사일 기술이 특별히 까다롭고 어려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n't a particularly demanding technology. I mean, if you want to do it well, you do have to master the ability to.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성능이 좋은 순항 미사일을 만들고 싶다면 연료 효율이 좋은 소형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고 개발이 어려운 유도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발사의 목적에 대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혹은 미사일 발사대 개발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과정일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성명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서도 백악관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데 따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중동 등 국제 현안이 많지만 북한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북한이 여전히 중요한 위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7일 VOA와 통화해서 순항 미사일의 회피 유도 역량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번 발사에서 지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지 않았다라며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잘 피하는 미사일을 원한다면 지형에 매우 낮게 날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물 위를 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쉬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if it can maneuver around terrain and therefore cause a problem for our missile defense systems.
지형 대조 항법은 순항 미사일의 주요 기능으로 미사일이 지상을 비행할 때 산이나 지상의 지형 지물에 충돌하지 않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사일의 충돌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 자료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 시스템,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잠수함에 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더라도 괌을 타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에서 괌까지는 3,000km 떨어져 있다며 북한 잠수함이 일본 건너 어딘가에 있어야만 괌을 공격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과 영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7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미한 동맹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1960년대부터 핵 확산에 반대해왔다면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반대해왔고 그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길을 걷도록 촉발할 수 있어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더 넓게는 잠재적으로 서태평양 전역의 안보 상황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concern is that if South Korea went to get its own independent arsenal, it may well trigger other countries to do the same and worsen the security situation.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실전에 사용할 핵무기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한국이 핵무장하기로 결정한다면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여권에서는 남북 핵 균형론이 확산하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전술핵 재도입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최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 자체 핵무장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하겠지만 미 전술핵이 한반도 재도입은 새 행정부에서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새 행정부에는 미국의 글로벌 핵 억제 태세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한국의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새 행정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ense that the U.S. nuclear deterrence posture globally is not sufficient for the challenges that we see today.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 억제 태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미 정부가 고려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영내 재도입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이는 안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독자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모두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구는 동북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전 세계의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이 모든 것은 확장 억제와 관련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이 있다면서 결국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미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자체 핵무장 추구는 미한 동맹과 영내 안보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전술핵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해 현재 약 2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00기는 유럽에 있다면서 미국이 아직 해체하지 않은 전술핵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술핵 몇 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핵무기 저장시설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핵무기 저장시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에는 현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도입해도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Maybe the U.S. could send a few, but the other problem in doing that is there's currently no storage in Korea.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인도태평양 전략 검토 세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검토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중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추구를 지지한 적은 있지만 최근엔 그 이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무기체계나 방위 공약을 하기보다는 주한미군 감축에 더 관심 있는 것 같다면서 전술핵을 운용하고 방어하려면 미군의 증원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 I think it'd be less likely that Trump would be willing to increase our presence there because that would require
또 한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교체될 경우 민주당은 민간 원전도 반대하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의 사진과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선 안 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군 포로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7일 지난 1월 9일 크루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 2명의 신상 정보가 TV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노출된 것은 국제인도법 아래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국제 무력 분쟁의 전투원으로서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 제3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 지위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협약 13조 2항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폭력과 협박, 모욕,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는 모욕 및 모욕적인 대우를 수반하지 않아도 포로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전쟁 포로에게 본질적으로 굴욕적인 만큼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는 이 금지 조항이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유되는 사진과 영상, 개인정보 등 포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 확대 적용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포로의 신원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은 이런 기본적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포로들의 안전과 존엄 보호를 위해 모든 공개 채널에서 그들의 신원 정보를 삭제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포로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직면한다고 살몬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박해나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법 기준에 따라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지난 17일 BOA에 생포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은 포로들의 사진과 신문 기록 및 기타 사적인 데이터 공개를 포함해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로를 보호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포로에게 쏠리는 관심은 석방시 포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가족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OA는 미 국무부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이들의 북한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이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이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8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6도, 안주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 남포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 수풍 영하 18도에서 영하 6도, 강계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22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해주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 용현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개성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사리원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장진 영하 24도에서 영하 10도, 해산 영하 26도에서 영하 9도, 원산 평강 오후에 구름 많겠고 원산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평강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청진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선봉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 삼지연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27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3m, 먼바다에서 하루 종일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오후에는 0.5m를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좌우할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빠르게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29일 선언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에 보낸 EU를 위한 경쟁력 나침반 문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향후 5년 동안 유럽의 경제적 역동성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그리고 공급망 관련 과도한 의존 저감과 보완 강화를 3대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천계획 첫 번째 항목인 혁신 격차 해소에 관해서는 젊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집행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AI 기가 팩토리와 어플라이 AI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적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소재, 양자 기술, 바이오테크, 로봇, 우주기술 관련 액션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탈탄소화 항목에서는 청정산업협정을 통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포함해 유럽을 매력적인 제조업 거점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철강, 금속, 화학산업 맞춤형 조치를 진행해서 유럽 제조업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공급망 관련 의존 저감 항목에서는 유럽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려면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조달을 개혁해 주요 기술과 산업군에서 유럽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 관해 EU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따라잡고 있다고 이번 문건에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유럽은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 생산성 증가에서 뒤떨어져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을 갖고 있고 자본, 저축, 단일시장, 독특한 사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장애물과 구조적 약점을 신속히 해결한다면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경쟁력 나침반 문건은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행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을 집대성했습니다. 미군이 이스라엘에 있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약 90기와 관련 장비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이 악시오스와 CNN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CNN은 28일자 보도에서 이스라엘은 30년 넘게 패트리엇 시스템을 운용하다 지난해 4월에 퇴역시켰다고 설명하면서 퇴역한 미사일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이전 논의가 작년 여름부터 진행됐다는 당국자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미군이 이스라엘로부터 인수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 미 공군 C-17 수송기가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에 폴란드 동부의 르제슈프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운영 중인 패트리엇 포도에서 사용 가능한 미사일 약 90기가 옮겨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레이더를 비롯한 추가 장비는 미국 등으로 이동해서 정비를 거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조율된 것으로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작년 4월에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도입한 패트리엇 퇴역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로 자체 방공 시스템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는 아이언 돔, 중거리에는 다비지 슬링, 장거리에는 에로우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악시오스는 IDF가 패트리엇 퇴역을 발표한 뒤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제안을 했다고 이전 논의 시작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관 중이던 미사일을 미국에 반환하고 이를 정비한 뒤에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논의를 미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정교한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이스라엘 당국이 관측했고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당국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해외 대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등 사태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동부도시 고마를 점령한 투치족 반군 M23 세력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위대는 28일 수도 킨샤사에 있는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르완다 대사관 등을 공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이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28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소진하면 전쟁은 앞으로 한 두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